여러분,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마라톤을 막 뛰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벌써부터 힘드네요.
그렇죠. 막 근육은 찢어질 것 같고 심장은 터질 것 같고 온몸의 뼈마디가 막 비명을 지르는 상황인 거예요. 속으로 와, 내 몸에 뭔가 큰 문제가 생겼다. 당장 멈춰야 해.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세계 최고의 엘리트 코치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죠?
내 몸엔 아무 문제 없어. 원래 국가대표급 엘리트 훈련은 이렇게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는 법이야. 라고요.
와, 진짜 완전히 관점이 뒤집히는 순간이네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로 들여다볼 데이비드 A. 두실바 박사의 자료에 등장하는 그 히브리서 12장의 텍스트가 바로 이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1세기 텍스트죠.
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던 그 끔찍하고 혼란스러운 고난이나 사회적 압박을 단순한 어떤 불운이나 신의 저주가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엘리트 영적 훈련 프로그램으로 완전히 재해석해버리거든요.
아주 파격적인 접근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대 텍스트가 어떻게 독자들의 시야를 180도 뒤집어 놓았는지, 그리고 그 서늘한 통찰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진짜 도전을 던지고 있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이것부터 풀어보죠. 이 텍스트의 저자는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막 부드럽게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굉장히 거친 스포츠 은유를 들이미면서 사람들을 도발하거든요.
네, 그게 1세기 독자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던진 충격 요법이죠. 저자는 독자들에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를 대항하지는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피 흘리기까지는 안 했다.
네, 현대인들은 잉을 들으면 약간 가벼운 조깅이나 동네 체육대회 정도로 상상하기 쉬운데요. 당시 독자들이 머릿속에 떠올린 이미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아, 그래요? 어떤 이미지였길래요?
1세기 고대 스포츠, 특히 그 글러브 없이 맨주먹으로 싸우는 건투나 눈을 찌르는 거 외에는 막 상대방 뼈를 부러뜨려도 허용되었던 고대 격투기 있잖아요.
아니, 판크라티온 같은.
아, 그 무시무시한 종목이요.
맞아요. 그런 유혈이 낭자하는 종목을 염두에 둔 거니까요.
와, 그러니까 피가 튀고 이빨이 부러지는 진짜 사투를 말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상황이 힘들어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 이 아직 피도 안 흘렸잖아 라고 말하는 건 솔직히 너무 가혹하게 들리는데요. 약간 수치심을 자극하는 건가요?
표면적으로는 약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핵심은 그들이 겪는 고난의 기준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라는 겁니다.
기준점 자체를요?
네.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 흘린 피와 치른 대가에 비하면 지금 독자들이 겪는 조롱이나 경제적 손실은 아직 막 생명을 내놓을 정도의 피 흘림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거죠.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요.
네네.
저자가 이 거칠고 피 튀기는 스포츠 은유를 곧바로 1세기의 핵심 교육 철학인 파이데이아라는 개념과 연결시킨다는 점입니다.
파이데이아. 고대 그리스나 로마 사회에서 미래의 훌륭한 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실시하던 아주 엄격한 형성적 교육이나 훈련을 뜻하는 그 단어 맞죠?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자가 보여주는 언어적 마술이 아주 기가 막혀요. 저자는 구약성경의 잠언 3장 9절, 즉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대목을 인용하거든요.
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맞아요. 원래 고대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구절은 잘못을 저지른 자를 신이 처벌하신다는 징벌적인 뉘앙스가 굉장히 당했어요.
벌을 준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밖에서 헬라어를 쓰던 유대인들이 번역한 그 70인역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이 단어가 단순한 체벌이 아니라 아이를 합법적인 상속자로 입양해서 훌륭한 어른으로 키워내는 그 형성적 훈련, 즉 파이데이아로 번역된 겁니다.
아, 번역되면서 의미가 확장된 거네요.
그렇죠.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 헬라어 번역본의 의미를 쏙 뽑아와서 독자들의 고난에 대입해버립니다.
와, 완전히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시나 보다 라며 두려워하던 사람들에게
네.
아니다. 너는 지금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정식 자녀이자 상속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하드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거다. 라고 아예 프레임을 바꿔버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드실바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이 개념은 당시 로마 사회의 엘리트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논리였어요. 1세기에 저명한 로마 철학자 세네카가 쓴 섭리론을 보면요.
세네카요?
네, 그 역시 현자가 겪는 시련을 신의 엄격한 부성적 훈련으로 해석했습니다. 세네카는 심지어 스파르타의 관습까지 끌고 오는데요.
스파르타 하면 또 엄청 엄격하잖아요.
맞아요. 스파르타의 아버지들은 아들들을 광장에 세워두고 막 공개적으로 채찍질을 받게 했거든요.
와, 공개적으로요?
네. 근데 그건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나서 때리는 게 아니었어요. 내 아이가 장차 스파르타를 이끌어갈 시민으로서 고통을 견디는 인내와 용기라는 미덕을 갖추었음을 대중 앞에서 증명해 보이는 아주 명예로운 의식이었죠.
아, 그러니까 증명서 같은 거군요.
그렇죠. 저자도 똑같은 논리를 펴니다. 세상으로부터 받는 이 혹독한 핍박과 조롱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이자 위대한 도성의 시민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명서라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무서운 판사의 회초리가 아니라 엘리트 선수의 한계를 깨부수기 위해 한계치까지 몰아붙이는 혹독한 코치의 채찍질이었다니 약간 소름이 돋네요.
네,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하지만 전문가님,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현대의 우리 관점에서 볼 때요, 질병에 걸리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심지어 막 가정폭력 같은 끔찍한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이건 다 하나님이 당신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너무 폭력적이지 않나요?
아, 그거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드실바 박사의 자료를 보면요, 현대에 아주 유해하게 퍼져 있는 이런 잘못된 해석에 대해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거든요.
아, 경고를 하는군요.
네. 본문이 말하는 파이데이아, 즉 하나님의 훈련은 절대로 개인적인 질병, 불의의 사고 또는 가정폭력 같은 어떤 물리적 학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불행들을 신의 뜻으로 정당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저자가 염두에 둔 고난의 구체적인 실체는 정확히 무엇이었나요?
오직 신앙의 정체성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마찰 비용입니다. 1세기 당시 로마 계국에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건 그냥 단순히 주일에 조용히 예배드리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럼요.
황제나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무역조합, 즉 길드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당장 직업을 잃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소외되었습니다.
아, 생계가 막막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가족과 이웃들로부터는 쟤네는 국가의 안녕을 해치는 불길한 무신론자들이다 라면서 온갖 모욕과 학대, 사회적 왕따를 당해야 했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다 보니 시스템과 충돌하면서 겪게 되는 그 특정한 고통, 바로 그것만을 진정한 의미의 훈련이라고 부른 겁니다.
아, 명확히 선을 그어주시니 속이 시원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잘못이나 우연으로 겪는 불행이나 폭력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려다 세상과 부딪혀서 깨지는 그 고통만이 영적 국가대표가 되기 위한 엘리트 훈련이라는 거군요.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자, 그렇다면 논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훈련이 너무 혹독하고 외롭다 보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훈련소에서 도망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당장 숨통이 트일 텐데요. 저자도 그런 심리를 알았기 때문에 아주 섬뜩하고 무서운 경고를 하나 던지죠.
네, 그 섬뜩한 경고의 주인공이 바로 구약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서입니다.
아, 에서요?
네. 이 혹독한 훈련소에서 탈영하는 자가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반면교사로 소환되죠. 그는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당장 눈앞을 덮친 그 지독한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팥죽 한 그릇을 받고 자신이 가진 마다들의 권리, 즉 영적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아넘긴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팥죽 한 그릇의 냄새가 너무 강렬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거대한 약속을 헐값에 넘겨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저자가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히브리서로 가져오면서 엄청난 심리적 장치를 하나 추가했다고 들었거든요.
적인 수사학이 빛나는 대목인데요. 창세기 원문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에서는 젊은 시절의 장자권을 팥죽과 바꿨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 늙은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내려줄 때가 되어서야
네네.
자신이 장자권을 넘겼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동생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겼다며 막 억울해하거든요.
아, 맞아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랬죠.
즉 원문에서는 장자권을 파는 행위와 최종적인 축복을 잃어버리는 사건 사이에 엄청난 시간적 인지적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그 시간차를 없애버렸다는 건가요?
네, 완전히 하나로 병합해버렸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았고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라고 한 문장에 몰아넣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시간차를 없앴을까요?
당시 독자들의 머릿속에 있던 얄팍한 계산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죠.
얄팍한 계산이요? 아,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황제 숭배에 참여해서 내 사업체를 지키고 당장의 위기를 넘긴 다음에
네.
내일 하나님께 울면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하는 그 심리 말인가요?
정확히 그겁니다. 잠깐 타협하고 나중에 뉘우치면 된다는 식의 변명 자체를 완전히 박살낸 거예요. 저자는 장자권을 파는 행위가 곧 축복을 영원히 비가역적으로 잃어버리는 행임을 못 박습니다.
와, 무섭네요.
한번 그 가치를 폄하하고 세상의 팥죽과 맞바꾼 것은 나중에 땅을 치고 피눈물을 흘리며 애원해도 절대 되돌릴 수 없다라는 어떤 극한의 공포감을 심어준 것이죠.
진짜 듣기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네요. 본문을 보면 이 에서를 향해 음행하는 자 혹은 망령된 자라고 아주 강도 높게 비난하던데 사실 창세기 기록을 보면 에서가 무슨 육체적으로 바람을 피웠다거나 하는 기록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용된 음행이라는 단어는 육체적 타락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아주 자주 쓰이는 강력한 은유인데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신앙적 배신을 뜻합니다.
아, 신앙적 배신이요?
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구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했을 때 그것을 가리켜 음행이라고 불렀던 것과 같은 맥락이죠.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영원하고 무한한 유산을 고작 당장의 육신적 허기를 면하기 위해 헐값에 처분해버렸습니다.
1세기 청중들에게 이보다 더 뼈 때리는 경고가 있을까요? 당장 로마 사회에서 겪는 눈총이나 경제적 불이익을 피하려고 길어봐야 한 몇십 년 이어질 평안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팔아넘긴다. 그건 단순히 겁이 많은 게 아니라 팥죽 한 그릇과 영혼을 맞바꾸는 우주적 규모의 어리석음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우리는 디실바 박사가 지적하는 매우 뼈아픈 현대적 적용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현대적 적용이요?
네. 서구 사회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보면 1세기처럼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서 잘리거나 돌에 맞는 물리적 핍박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그런 일은 드물죠.
하지만 핍박이 사라진 자리에 훨씬 더 치명적이고 교묘한 독이 뻗어 있죠. 바로 길들여진 제자도입니다.
길들여진 제자도요? 잠깐만요. 평일에는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에는 조용히 예배당에 가서 평화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길들여진 제자도라며 막 에서처럼 장자권을 팔아넘기고 있다고 말하는 건 너무 가혹한 비판 아닌가요? 우리는 그저 무해하고 선량한 시민으로 살고 싶을 뿐인데요.
바로 그 무해함이 함정이라는 겁니다.
무해함이 함정이다.
네. 종교가 그저 내 사적인 심리적 안정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세상의 불이나 일터의 부조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는 그런 무해한 취미 생활이 되어버린 상태를 뜻하거든요. 진정한 훈련과 제자도는 필연적으로 세상의 타락한 시스템과 마찰을 일으켜야만 합니다.
아, 필연적으로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인정, 안정적인 승진, 남들만큼 누리는 편안함 하나님이라는 팥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해서 마땅히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할 우리의 영적 장자권을 너무나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사회에 헌납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
핍박이 없어서 훈련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훈련소 밖으로 걸어나가서 팥죽을 들이키고 있는 셈이죠.
아, 이건 정말 피를 흘리며 싸우지 않는 이유가 평화로워서가 아니라 이미 백기를 들고 세상에 팥죽을 먹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깊이 찔리는 통찰입니다. 자, 이렇게 고통스러운 훈련을 견디고 달콤한 팥죽의 유혹마저 뿌리치고 나면 도대체 그 험난한 여정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기에 이토록 포기하지 말라고 독려하는 걸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저자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스크린에 아주 강렬하게 대비되는 두 개의 산 이미지를 딱 띄웁니다. 바로 신의 산과 시온산이죠.
네. 이 두 산의 대조는 단순히 풍경을 묘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옛 언약의 방식과 새 언약의 방식을 막 감각적으로 폭격하듯 보여주죠. 먼저 모세시대의 구약의 백성들이 다가갔던 시내산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네.
그곳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아주 물질적인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짙은 어둠과 폭풍이 몰아치고 귀를 찢는 듯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극도의 공포 영역이었어요.
공포의 산이었죠?
경계선을 넘어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즉시 돌에 맞아 죽는다는 무시무시한 금기가 지배했고 심지어 모세조차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며 공포에 질렸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철조망과 접근금지 테이프가 막 칭칭 감겨 있고 고압전류가 흐르는 공포 요새 같은 느낌이네요. 죄인인 인간이 감히 신에게 다가갈 수 없는 그 거대한 장벽과 두려움이 엄청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신자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가가는 곳은 전혀 다릅니다.
어딘가요, 거기가?
그곳은 신의 산 같은 물질적이고 공포스러운 산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바로 시온산입니다. 신의 산이 어둠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면 시온산은 수많은 천사들이 부르는 환희와 축제의 찬양으로 막 터질 듯한 곳입니다.
먼저 반대네요.
네. 두려움에 떨며 산 아래에 납작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으로 당당히 그 이름이 기록된 장자들의 거대한 모임, 우주적인 환영 파티가 열리는 곳이죠.
아, 훈련소에서 막 피 터지게 구르던 훈련병들이 마침내 모든 과정을 수료하고 위대한 국가대표로 임명받는 그런 거대한 우주적 축제 장소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등장하는 아벨의 피와 예수님의 피를 대조하는 장면도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아,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구약에서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피는 땅에서부터 막 정의와 복수를 부르짖었잖아요.
네,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죄 지은 자를 벌해달라는 외침이었죠. 하지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보다 훨씬 더 나은 것, 즉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품어주시는 무한한 용서와 용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피군요?
네. 그 피 덕분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 거대한 축제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신의 산의 공포를 뚫고 시온산의 축제에 도착했다는 이 웅장한 이미지가 당시 고난받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동기부여가 되었을지 이제야 좀 피부로 느껴집니다. 너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훈련의 끝은 정죄와 두려움이 아니라 천사들의 기립박수와 하나님의 환대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엄청난 위로죠.
그런데 이 시온산의 축복은 단순히 즐거운 환영식 파티장 정도로 끝나지 않잖아요. 저자는 우리가 도달할 그 나라가 온 우주가 박살나는 대재난 속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는 절대적인 영역이라는 사실을 아주 무겁게 강조합니다.
네, 여기서 저자는 구약의 학개네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는데요.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죠.
진동시킨다.
이것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매우 독특하고 압도적인 스케일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우주 전체를 뒤흔드실 텐데 이때 인간이 만든 모든 물질적인 것들, 즉 피조되고 흔들리는 것들은 모조리 파괴되고 철거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싹 다 무너진다는 거군요.
하늘과 땅을 리모델링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존의 세상을 완전히 치워버린다는 거죠.
와, 그 진동 한 번에 로마 제국의 위용, 거대한 건축물, 인간이 막 쌓아올린 부와 권력, 화려한 스펙들이 모조리 먼지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대격변의 먼지가 다 가라앉고 나면 피조된 것이 아니기에 애초에 흔들릴 수조차 없는 단 하나의 나라, 그 너머에 이미 굳건히 존재하고 있던 흔들리지 않는 나라, 즉 하나님의 왕국만이 영원히 남게 된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신자들은 바로 그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줄 알았는데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이 내 손에 딱 쥐어져 있다면 그 기분은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엄청난 안도감이 됐죠.
그렇다면 이 엄청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은 시민으로서 우리가 일상에서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본문은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말합니다.
네, 감사.
은혜를 뜻하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단어를 써서 이 말도 안 되는 선물을 받은 자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의무는 감사하는 삶이라고 강조하죠.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에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딱 못 박습니다.
네.
자, 여기서 저는 현대의 대중적인 기독교를 대변해서 약간 가벼운 반론을 하나 제기해보고 싶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좀 아무 조건 없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들 오해하죠.
일단 예수 믿고 구원이라는 천국 프리패스 티켓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막 내 욕망과 목표를 좇아 살아도 구원은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다고 믿는 분들이 솔직히 꽤 많은데요.
제가 이 고대 텍스트를 가장 심각하게 오해하고 곡해하는 부분입니다. 드실바 박사는 그런 값싼 은혜, 어떤 무사한이란 신앙관을 정면으로 반박하거든요.
정면 반박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아무런 책임이나 의무가 따르지 않는 일방적이고 차가운 법적 혜택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압도적이고 자격 없는 호의와 그 은혜에 합당하게 보답하려는 우리의 치열한 헌신과 순종 사이에서 벌어지는 지속적인 춤과 같습니다.
지속적인 춤이요? 아, 그 표현이 참 오묘하네요.
네. 감사는 그저 입술로 선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나의 시간, 나의 재정, 나의 직업관, 나의 인간관계 등 삶의 모든 영역을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가치관에 맞게 통합해내는 가장 강력한 핵심 동력입니다.
삶 전체를 바꾸는 동력이군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불의와 거짓을 태워버리시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눈물겨운 감사와 동시에 그분의 거룩하심에 대한 깊은 경외함을 단 한순간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네.
프리패스 티켓을 쥔 방관자가 아니라 경외함으로 춤을 추는 파트너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방관자가 아니라 경외함으로 춤을 추는 파트너. 와, 오늘 심층 탐구에 아주 묵직한 결론이네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여정을 짧게 묶어보겠습니다. 우리는 1세기의 텍스트가 어떻게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거절과 사회적 압박을 우리를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로 빚어내는 엘리트 훈련으로 막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파이데이아였죠.
네, 그리고 당장 눈앞에 놓인 세상의 편안함이라는 팥죽한 그릇의 냄새에 취해서 훗날 뼈저리게 후회할 영원한 장자권을 헐값에 팔아치운 에서의 비극이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이 침투해 있는지도 짚어보았죠.
이리 가진 제자도로 나타나고 있었죠.
맞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훈련을 견뎌낸 끝에는 접근금지 테이프가 쳐진 공포의 시내산이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이 기립박수로 환호하는 시온선의 벅찬 축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적 대격변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우리의 매일은 소멸하는 부리신 하나님 앞에서의 깊은 감사와 경외라는 그런 지속적인 춤이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 오래된 텍스트가 오늘날 우리 피부에 얼마나 날카롭게 와닿는지 진짜 놀라울 따름입니다. 세상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신앙을 사사로운 영역으로 구겨넘긴 것, 즉 그 길들여진 제자도로 숨어버리는 것은 결국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흔들리는 것들의 목숨을 거는 것과 같다는 아주 뼈아픈 진실을 우리에게 들이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묵직한 대화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온산의 축제에 모인 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발은 이 흔들리는 세상에 딛고 있지만 소속은 저 하늘에 있는 약간 이중국적자로 살고 있는 셈입니다.
이중국적자네요, 정말.
한번 조용히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십시오. 언젠가 소멸하는 불 앞에서 모조리 먼지처럼 날아가고 제거될 이 흔들리는 세상의 시민권, 그 세상에서 인정받을 스펙과 불을 쌓기 위해 혹시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위대한 하늘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명예로운 엘리트 훈련은 온갖 핑계를 대며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피눈물을 투자하며 필사적으로 지켜내려 하는 것은 언젠가 무너져 내릴 흔들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남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지진을 일으키길 바라며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탐구와 흔들리지 않는 성장을 늘 응원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